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7월 7일 일요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기록하지 않지만 이후에 베드로라고 불리게 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이 두 어부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다. 두 사람은 갈릴리 호수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다. 배나 다른 어업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게 한다. 마가복음 1장 19, 20절에서 아버지와 하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것으로 기록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재정적으로 더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 누가는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동역자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들의 차이를 표현하므로 예수께서 빈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하기 위해 두 형제 집단을 대조적으로 묘사하였을 수 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즉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이 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 장면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 형제들은 침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선포를 들었던 것 같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요단강 근처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부름을 받아들인 것은 우발적이거나 도피가 아니었다. 그들은 제자가 되는 것을 충분히 생각했었다. 그러면 마가는 왜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아마도 예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르실 때 방금까지 어부였던 사람들이 기꺼이 응답함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교훈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예언적으로 기록한다. 이는 부르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제자들의 따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묵상.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그대는 무엇을 포기하기로 선택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대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참 선교사에 대한 정의. 마가복음 8장 34절에 언급된 그대로 그리스도를 좇는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 하나의 어리석은 흉내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께서 참으신 것처럼 참고, 당신께서 고통받으신 것처럼 고통을 받고, 당신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함으로 당신의 발자취를 가깝게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로 공언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자 열렬하게 기다리고 계신다. 교회 증언 8권 209.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모본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주저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하늘 나라를 이 땅의 어떤 곳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2절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이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당 800의 능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운다는 사실이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두 번째는 세 명의 격려와 협력이 교회를 강하게 세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셋째는 일당 천의 자신감과 책임감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일당 천의 자신감과 책임감이 교회를 강하게 세웁니다. 본문은 11절로 12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본문은 다윗 나라를 견고히 세운 세 사람 중 한 명인 삼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전쟁을 위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꽤 많은 수의 준비된 블레셋 군사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싸움도 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무너져 내려서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삼마는 블레셋 군사들이 떼를 지어 집결한 그 녹두나무 밭 가운데 서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단신으로 막아서 무찔렀습니다. 한 명이 떼를 지어 집결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백성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단 한 명이 그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군대와 맞설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삼마가 블레셋 군대와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 이유는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삼마는 비록 한 사람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천명이든 만명이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자신감은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위세에 전쟁에 참가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런데 훈련받은 군사도 나서기 두려워하는 상황에 목자로서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군대도 못 온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이 잘못된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상대적 열세이지만 속으로는 절대 질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신감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짧지만 지난 경험 속에서도 이와 유사한 위험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실 수 없으시고 관여하지 않으실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골리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때 일당 천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할 때 숫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천명이나 만명이나 백만명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자신감은 어떤 숫자라도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산마도 다윗과 동일한 경험 속에서 일당 천을 감당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자신감이 만들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장애물들은 밥처럼 보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들을 사람의 본질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들의 꽃과 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꽃과 풀은 꽃의 아름다움과 풀의 싱싱함이 아니라 꽃처럼 시들 것이고 풀처럼 마를 것의 입장에서의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7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야고보는 사람의 본질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인식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그것이 사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요 내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그것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를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로서 인식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들에 대하여 위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 19절과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사람의 본질이 티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티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나라도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갈 때 산마는 비록 자신 혼자만 남았지만 자신마저도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면 전쟁은 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감과 책임감이 산마가 블레셋 군대와 맞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킨 산마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으로 사람을 찾으신다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책임감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만들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이 그 목적을 찾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될 때 그 목적이 나의 비전이 되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지탱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것은 자신감과 책임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생명을 구하고 싶으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강하게 그리고 견고히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야만 하는 창조주이심으로 그 일을 이루는 교회의 사명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사망과 어둠이 이 세상을 가득 덮고 사람들 마음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여도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사단이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을 기초로 한 자신감이 있을 때 교회는 바르게 그리고 강하게 세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 개인들에게 맡기셨음을 아실 때 거룩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위대한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 즉 품성을 소개하여 그 품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과 연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업들이 본질이 아니라 도구들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달을 때 이 일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히 무로 돌아갈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우리들이 가졌으므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가도 산마처럼 나라도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감과 책임감은 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확신할 때 만들어지는 열매들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에서 자신감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감과 책임감만 회복되면 교회는 강하게 세워집니다. 적극적으로 자신감과 책임의식으로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강하게 세우는 세 가지 요소를 다윗 나라를 강하게 세웠던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첫째, 일당 800의 능력, 두 번째, 세 명의 격려와 협력, 세 번째는 일당 천의 자신감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의 근원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뢰할 때 능력과 격려와 협력, 자신감과 책임감이 만들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제대로 알고 행하여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교회를 세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사망을 향해 무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런 강력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여 마침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김봉기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엘렌 와이스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들, 그리고 그런 심판들을 유발시킨 상황들, 또한 그 심판들이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들은 엘렌 와이스의 글들에서 중요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에 대한 기타 모든 반역의 토대가 되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 행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행위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추방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역사를 거쳐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심판과 역사의 마지막 최후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두 국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여 그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불멸하는 죄인이 되는 것을 막은 것, 또한 반역의 세상을 홍수로 멸한 것, 그리고 바벨탑을 건축하는 동안에 생긴 언어의 혼란 등 같은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개입의 행위의 예들입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되고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전에 사탄은 세상이 자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자신의 목적을 거의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소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를 저지하고 또 인간이 그 이상 넘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데 있었습니다. 소돔의 심판도 오랫동안 자비가 베풀어지고 마지막으로 피하라는 호수가 주어진 후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심판하는 행위는 죄를 더 이상 관영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또 사탄의 그 역사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악을 멸할 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의 선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모두 사탄의 포로가 되어 신실한 자들도 소망을 잃고 미래의 구세주가 오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개입하셔서 악을 저지하고 또 구속의 역사를 계속 지속시켜 왔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들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한 지엽적인 심판들은 미래의 범세계적 최후 심판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홍수 전의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또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써 세상을 멸할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사건들을 가리키는 표상 가운데 하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에 있는 심판들은 최후에 있을 최종적 심판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 내내 사탄은 거짓 예배 제도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는 중요한 정치적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타락, 그리고 모조품 그리스도교를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사탄은 바로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 심판하심으로써 또 그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분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바로를 제어하셨습니다. 또 죄를 제어하셨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시킬 태세를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 군대를 익사시키는 심판으로 인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셨습니다. 악을 저지하고 선을 보존시켰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 왕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의 목적을 이루려고 역사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께 불충성했고 선지자들이 전달한 심판의 기별을 거의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로 흩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흩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50년 동안 홍수전에 멸망당한 자들의 수준으로 타락했으며 아수르 포로에서도 결국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방 유다 왕국도 배도의 결과를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고집스럽게 반항하였습니다. 시대 소망에서 엘런 와이슨 어떻게 사탄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봉사를 무력화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고 또한 그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는지를 밝혀주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인하게 취급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심으로 사탄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서 있었을 예루살렘의 멸망에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적시에 나타나서 악을 저지하고 심판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 엘렌 화이트는 사탄이 모조품 그리스도교를 통해서도 이래왔음을 밝혔습니다. 예배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은 기독교를 장악하려는 사탄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충성을 표하는 것과 관련된 최종적인 이슈도 안식일과 관련된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의 날로 정하신 안식일을 짐승의 날로 일요일로 변경한 그 마지막 최종적 종말론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의 행위는 다양한 심판 전 과정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세 가지 뚜렷한 국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재림 전 심판은 왜 재림 때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잃어버림을 당하는지를 우주 앞에서 확인하고 또 밝혀주고, 천년기 심판은 구원받은 자들이 왜 어떤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주며, 또 천년기 후 집행 심판은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주적 최종 심판은 역사에 나타난 심판과 조금 다른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우주 앞에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국면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재림 전에 있을 심판이요, 재림 후에 천년기 심판이요, 천년기 말에 있을 집행 심판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든 인간 존재에 관한 기록책 그리고 생명책과 기념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에는 개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를 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으로 품성과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를 조사하는 일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지만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을 펴고 조사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시는 분이지만은 우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정성과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지만은 그리스도는 그들의 옹호자이고 아버지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멸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도 피하라는 호소가 있을 뿐 아니라 심판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심의의 과정을 통해서 또 경고와 또 자비의 기별을 보내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심판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중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과 하늘에서의 중보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위한 대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파멸도 예고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심판 때의 질문은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심판을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거절했는가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받은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죄인을 대신한 그분의 심판의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한 자들은 생각하고 행하는 데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궁핍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께 하듯 또 봉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한 논의에는 반드시 갈바리의 십자가에 대한 관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이프는 강조하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십자가를 성경 모든 가르침의 구심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위한 대속자로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더 이상 간구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경험해야 할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서운 분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시대소망 25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취급을 당하심으로써 그분이 받아 마땅한 대접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당신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것인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의 것인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심판에서도 십자가와 또 갈바리의 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관련됩니다. 사탄이 악인들을 이끌어 새 예루살렘을 둘러쌀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65쪽입니다. 그 도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하나님의 도성을 충만케 하고 그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와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넘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심판의 책들이 펴 놓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을 바라보실 때 각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되고 또 보좌 위 하늘을 가로질러 그리스도의 봉사와 십자가의 죽음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구원의 계획의 중요한 사건들이 재현되면서 그들이 어디서 떨어지게 되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거절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갈바리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밝혀주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분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를 통해서 또한 사탄의 정체가 최종적으로 폭로됨으로써 창조된 존재들에게 더 나은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는 사탄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음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최종적 심판은 죄와 죄인을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바리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선물을 받아들인 자들이나 거절한 자들 모두가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했고 따라서 그들이 받는 심판도 공의롭고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로움을 만인이 인정한 후에야 그 심판은 최종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그분의 사랑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